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참 무슨 일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과거의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잠시 장면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무슨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드라마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51장이 그래요. 50장까지는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앞날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져 가실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51장에 들어오면서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짜잔 하고 돌아오면서 현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생활이 영적으로 아직도 암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다 막아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아무리 길게 놓고 봐도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려면 한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잠시 후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굉장히 암담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암담하니까 너희들 어떡할 거야?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뭐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면에 위로를 해요. 부모가 자녀가 한참 말을 안 들을 때에는요.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는 건 너는 머리는 있잖아.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이게 야단입니까? 아니면 너는 똑똑하잖아 라고 하는 위로입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회복시켜 준다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해 주세요. 위로를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회복되어지는 그 수단, 방법, 과정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2장 13절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가고 53장을 가면서 고난받는 종이 있어요. 현재 너희들의 상태는 참 어렵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안 잊어버렸어. 끝까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현재는 이렇지만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종을 세울 거야.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 개정성경에 5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를 제목을 붙여놨어요.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목을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시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어렵지만 그런데도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위로하는 방법이 바로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목하고 똑같아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돌아가서 먼저 보실래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 한글의 문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영어는 그렇게 따라 있는데 앞에 자막 보면 영어 성경도 있잖아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Listen to me. 나를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그 대상을 이야기해요. 나의 말을 듣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쫓는 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들으라예요. 물론 여기서의 나는 이사야를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나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사야가 하는 말, 이 말에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의를 쫓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요. 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격하게 고개 한번 끄덕여 봐 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공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의의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은 누군가 하면 내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법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되는 이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최소한 구약 성경에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13개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613개가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뭔지 아시면 되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크게 곁길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되는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613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확 줄이면 두 가지로 줄이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묶어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줄게.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가 613개의 계명을 정리를 했더니 두 개인데 이 두 가지를 다시 합하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계명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론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 이것도 큰 도움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지낸다면 그거는 가짜죠. 그거는 진짜 성탄절이 아니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라라고 가르쳐요. 이런 단어로는 없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주셨는데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의 기원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봐라라고 기원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1절 끝에 부분에 보면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큰 돌덩이가 있어요. 큰 반석이 있어요. 큰 반석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요만큼 한 덩어리 돌멩이 한 덩어리 이렇게 뚝 뛴 거야. 뚝 뛰어갖고 내가 옮겨놨어. 커다란 진흙구덩이가 있어요. 커다란 진흙구덩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잘 생각해봐. 내가 한 움큼 훅 하고 떠가지고 옮겨놨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기원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알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 이전으로 놓고 보면 갈대아에서 온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포크리프트로 딱 집어가지고 옮겨놓은 것처럼 떠서 옮겨놨잖아요. 너희들이 이랬던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 떠오듯이 진흙 한 뭉큼 떠오듯이 옮겨놨는데 이 유다 백성은 창성하게 됐잖아요.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저 바벨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살아요. 미국에서 사는데 그것도 미국 안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그냥 그 잘난 척하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라스베가스 이제 이사 온 다음에도 한국을 가면 어디서 살아요? 그러면 라스베가스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쫙 하고 와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쫙 와가지고 저도 라스베가스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서 아는 척은 또 그렇게 잘해요. 그냥 쫙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라스베가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잘난 척을 해요. 내가 어떻게 잘난 척을 하죠? 여기서 살지 않으면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자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질이라고 한 이유는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금 자랑질이라고 한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갈대아라고 하는 곳에서 돌멩이 하나 건져서 옮겨놓듯이, 진흙 한 덩이 한 뭉큼 집어서 옮겨놓듯이 또 왔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옛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의 옛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모습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빛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원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약속의 조상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창세기 외에 사라의 이름을 거론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라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그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어땠던가 하면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피식 하고 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진짜로 이루셨어요. 그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건져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낳는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으로 오기는 왔어요. 믿음으로 오기는 왔지만 나이가 75살이고 사라는 65살인데 100세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갈등도 있었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잖아요. 종 가운데 하나 똘똘한 놈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고요.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절을 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까지 했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졌다고 땡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 약속 때문에 무엇을 믿는가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당겨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쪼들리면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아버지를 통하든 형제를 통하든 뭐 누구를 통하든 아무개씩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달러 준비해 줄게. 이거는 돈이 되면 갚아요. 라고 하면 지금 손에 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할 때 내가 100만 달러 해다 줄게요 라는 약속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이러면 또 이단 될 날이.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지금 졸면서 들면 안 돼요. 저는 이래봬도요,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요, 지금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나 어디 있다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있죠. 그럼 나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육체가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고 해서 아, 나 천국 안 갔다 왔어요. 육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이 세상 힘든데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나한테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that's okay.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천국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노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광야가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게 되었다. 에덴 동산처럼 만든대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땅만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황폐해져 있고 모든 것이 썩어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때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은 물들면 안 되거든요. 더러운 걸로 물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결국 신약 성경까지 다 놓고 보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를 들어라, listen to me 라고 이야기하더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귀를 좀 나한테 줄래? Give your ear to me. 내 귀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게 주의하라, attend unto me, 나에게 집중해라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라, give ear unto me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동사가 먼저 나와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구된 것은 은혜의 시기가 온전히 올 때까지 참아 인내하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그 기다리는데 힘든 거예요.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처녀처럼, 그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목사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딱딱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금박을 칠하고 뭐 비싼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에 공의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공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의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의의를 이야기할 때 무슨 공의를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죄가 따라와요. 공의가 우뚝 서면 죄가 깨갱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5절에 있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잠깐만, 여기서 이사야는 지금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근데 5절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공의가, 나의 팔이 만민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깜한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빛이에요. 부채질한다고 어둠 안 없어집니다. 빗자루질 한다고 어둠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만민을 향하여서 우뚝 서는 거예요. 우뚝 서면서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끝에 말씀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십니다.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았던 거 힘없어 갖고 놓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그냥 죽을 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에 들권 성경학교의 마지막 강의 내용, 마지막 클래스에서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 결단코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